하나님 말씀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의 말씀입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그가 그들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한때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의 은사도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고 삶 속에서 드라마틱한 주님의 기적을 많이 내가 경험하게 하셨더라면 내 믿음이 흔들림이 없이 든든했을 텐데 나는 너무 평범하게 하나님에 대한 큰 체험 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내 믿음이 이렇게 뜨뜻미지근한 건 아닐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중에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은 고난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예기치 못한 순간에 간섭해 주시고 고난을 기쁨으로 실패를 성공으로 역전시켜주시는 그런 삶의 간증이 있습니다. 그들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노라면 내가 믿음이 이렇게 연약하고 늘 흔들리는 것이 이런 체험이 없어서인가? 어쩌면 내 신앙이 이렇게 고만고만한 것은 내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것은 내게 아무런 체험이 없어서인가? 나도 이런 체험을 해야 되는 건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께 나에게 나타나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방언도 주시고 치유의 은사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아, 내 믿음이 이렇게 미지근하고 신앙이 자라지 않은 것은 어쩌면 나에게 이런 특별한 체험을 허락해 주시지 않는 하나님에게도 일면 그 책임이 있는 것 같다 생각하며 왜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주시는데 나에게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가 한편으로는 하나님에게 섭섭한 마음도 가집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일상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그런 놀라운 일들을 조금만 베풀어 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셔도 나는 그 하나님을 일평생 잘 믿고 따라 살 텐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경험하는 일들이 내게 없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정말 그렇습니까? 내 믿음이 약하고 흔들리고 있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간증이 내 삶에 없어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내 삶에 간증이 없어서입니까?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한 마을로 지나가십니다. 그때의 저 멀찍이서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큰 소리로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들은 사람들에게 가까이 접근하는 것이 금지된 한센병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외칩니다. 우리 병을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당시 심각한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제사장에게 가서 그 병이 정말 있는지 그리고 그 병이 나았는지를 확진 판정을 받아야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었고 그리고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병이 나은 사람들도 아닌데 예수님께서 그 병든 몸을 이끌고 제사장에게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에게 가다가 자신의 몸이 치유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적을 자신들의 몸으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물러진 살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틀어진 관절과 뼈마디가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되는 일이 대제사장에게로 가는 그 길에서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치유의 기적을 자기의 몸으로 체험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누가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마는 오직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돌아온 그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기적을 경험한다고 다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기이한 일을 보고서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기적을 직접 몸으로 체험하였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기적을 경험한다고 다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기적을 자기가 직접 행하는 사람이라면, 그 정도 되는 사람이라면 정말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그런 사람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아,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즉 나와 상관없는, 전혀 믿음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자신이 직접 기적을 베풀고 살아가고 있어도 믿음이 없을 수 있단 말입니까? 말이 되지 않을 것 같지만 실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참 많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책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말하는 책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에 대하여 기록한 책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간증은 우리 안에도 많습니다만은, 그런데 정작 그 하나님을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제 둘째 아이가 초등학교 1, 2학년 때의 일입니다. 아이가 거의 축구에 미쳐서 주말마다, 방학 때마다 축구 캠프며, 주중에는 축구 클럽이며 열심히 축구에 매진하던 시기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를 꿈꾸던 시절입니다. 축구를 너무 좋아하는 그 아이와 함께 시간 될 때마다 같이 축구도 하고, 그리고 중요한 축구 경기는 생중계로 같이 관람도 했습니다. 그것이 아이의 행복이기도 하고 아빠의 즐거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아이들 사이에 유행하던 축구 카드라는 게 있었습니다. 당시 영국의 프리미어리그 구단들의 유명 선수가 들어있는 조그마한 카드인데, 그 카드를 가지고 아이들끼리 게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카드에 들어있는 축구 선수의 사진을 모으려고 아이들이 그 축구 카드를 삽니다. 그러면 매주마다 한 팩이나 두 팩씩 제가 사주는데, 그 안에 보면 카드가 세 장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선수가 들어가 있을지는 뜯어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아이가 좋아하는 선수가 나올 때까지 계속 사줄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박지성 선수가 맨유 구단에서 열심히 활동할 때이기 때문에 박지성 선수가 나올 때까지, 설기현 선수가 나올 때까지,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선수들로 한 팀을 다 이룰 때까지 아이에게 계속 카드를 사줬습니다. 선수가 모두 갖춰지고 나자, 아 이제 안 사줘도 되겠지 생각을 했더니 조커 카드가 나왔습니다. 선수가 똑같은 선수인데 특수한 축구 기술이 거기 보태져서 별점과 점수가 높은 카드가 나온 거죠. 그래서 또 그 카드를 위해서 계속 카드를 사줬습니다. 모든 조커 카드가 다 모아졌습니다. 완벽한 팀이 구성됐습니다. 아, 이제는 이제 더 사줄 필요가 없겠지 그 다음에 되니까 운동선수 유니폼에 박힌 스폰서가 바뀌었다고, 선수가 다른 팀으로 트레이드 됐다고 다시 카드를 전부 사야 된다는 겁니다. 온통 머리에 축구에 관한 생각으로, 축구에 관한 데이터로 선수들의 연봉이며 선수들의 나이며 그 모든 지난해에 넣은 골 숫자며 이 모든 데이터에 관심이 있는 아이와 함께 관심사를 나누고 대화를 나누고 싶은 마음에 그 작은 축구 카드 하나씩 매주 사주는 겁니다. 저는 그 카드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그 카드를 가지고 노는 그 아이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축구선수로 자라고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아이는 지금 농구에 미쳐 있습니다. 단지 그 아이의 관심사에 함께하고 싶어서 축구카드를 사준 겁니다. 아이가 건강하고 밝게 자라기를 바라는 그 아빠의 마음, 균형 잡힌 삶과 신앙을 가진 아이로 자라기를 바라는 그 아빠의 마음이 그 작은 축구 카드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 축구 카드를 중학생이 된 제 아이는 아직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가지 재앙에도 자기 자신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홍해를 가로질러 나오는 동안 바닷물이 벽이 되어 서 있는 것을 보고 나왔습니다. 그들이 광야 여적을 시작할 때에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는 구름 기둥이 자기 눈앞에 펼쳐진 것을 보았습니다. 밤에 광야의 추위를 상쇄시켜주는 불기둥이 자기 앞에 있는 것을 보며 그들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장막 주위에 만나가 내려져 있었고, 그리고 그들의 영양을 보충해 주시는 메추라기가 장막 주변에 질리도록 쌓여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은 모두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담고 있을 뿐 그것 자체가 목적일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기적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작은 축구 카드에 불과한 겁니다. 이들을 하나님이 축구 선수로 만들 계획도 아니고 능력자로 만들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로 만들 계획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러한 기적을 베푸신 것은 이집트에서 그들을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시려고 그 모든 기적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습니다. 78편 21절 2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78편 21절 2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불같이 노하셨습니다. 내가 이 모든 기적들을 행한 것은 너희가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게 하려고 한 것인데 너희는 어떻게 이리도 완악하여 기적에만 관심이 있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다른 기적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행한 이 모든 기적들이 너희가 나를 믿고 신뢰하는 그 친밀한 관계로 이끌어가기 위함인데 너희는 어찌하여 기적만을 보고 나를 보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불같이 진노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에, 때로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상황에 놀랍게 간섭해 주시고 병들어 지쳐 있는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치료해 주시고 사업과 관계의 어려움에 있는 우리들을 도우셔서 극복하게 해 주시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경험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삶 속에서 어렵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까? 모든 것이 다 평안하고 완벽하다 할 때가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매일 이것이 마무리되면 저것이 힘들고 앞에 것이 해결되면 뒤에 문제가 터지는 이러한 것이 우리의 인생살이 아닙니까? 언제까지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이 다 간섭해 주시고 개입해 주셔서 기적을 행해달라고 간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은 바로 나를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믿음과 신뢰의 관계로, 그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이끌어 가시기 위한 작은 선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와의 관계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짧지 않은 손으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기적을 의지하는 사람, 기적에 의존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그분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 짧지 않은 여호와의 손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려 하심입니다. 언제까지 기적만을 구하겠습니까? 평생 기적을 경험하였어도 여전히 더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기적에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그분과 동행하시렵니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시편 78편 72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78편 72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70절에서부터 이어지는 이 본문은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윗 왕의 시점에서 보면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오실 예수님의 시점에서 보면 그들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여 죄악의 길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최후의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다윗의 가문이 속한 유다 지파를 택하시고 그 다윗을 통해서 곧 그의 후손으로 태어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백성 야곱, 그의 소유된 이스라엘을 양육하고 인도해 가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은 주의 백성을 기르시고 지도하십니다. 죄악으로 향하여 스스로는 하나님을 믿지도 의지하지도 않기로 작정한 못된 양 같은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들을 위해서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은 그분의 온전하심과 완전하심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그 목자 되신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시편 23편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 도다. 성자 하나님,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은 어느 쪽으로 치우침이 없이 균형 잡힌 상태로 우리를 양육해 가십니다. 그러기에 그분의 양육을 받는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또한 더 많은 기적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통해 더 이상 기적을 베푸는 손이 아닌 인도와 동행의 손을 내미십니다. 72절 하반절에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여호와의 짧지 않은 손은 더 이상 그들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손이 아니라 인도와 동행의 손이 되어 주십니다. 시편 23편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 인도하다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그들을 지도하다라고 하는 단어에 쓰였습니다. 풍부한 경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기적과 같은 눈에 보이는 것,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작은 선물에 우리의 마음이 치우쳐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것, 그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그분과 동행하십시다. 우리 앞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원수의 공격과 위험에서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능숙하고 세련되게 숙련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기적, 눈에 보이는 그럴듯한 무엇인가에 현혹되지 않고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가십시다. 그분과 깊은 교제와 동행의 복을 누리십시다. 호세아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칠흑같이 어둠을 뚫고 반드시 새벽의 여명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는 것처럼 메마른 땅에 언젠가는 비가 내려, 봄비가 내려 그 땅에 꽃을 피우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나타나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자. 내미시는 그 여호와의 짧지 않은 손을 붙잡으십시다. 그분의 손을 붙잡고 이제 그와 동행하며 그를 힘써 알아가십시다. 그와 동행하며 힘써 그분을 신뢰하십시다. 더 깊이 그분을 알아가십시다. 여호와의 짧지 않은 손은 오늘 우리에게 동행하자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입니다. 그 손을 붙잡고 주님을 따라 선한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복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24장 1절을 두 번 반복해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4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왔으면서도 주님이 주신 작은 선물에 눈이 팔려 정작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분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당장 입에 넣을 고기에만 관심이 있고 피로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기적에만 관심이 있지 정작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여호와의 짧지 않은 손, 곧 함께 동행하자 하시며 우리에게 내민 예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를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주의 양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라 이 땅에 주님의 나라의 가치를 구현하며 선으로 악을 이기며 죄악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그 주님의 승리의 행진에 우리 모두 동참케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이렇게.